기도하겠습니다. 우중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곳으로 모으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들어도 주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안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채움받기를 원하고 또 채워졌다 할지라도 견고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또한 있기에 오늘도 굳세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또 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교리적인 근거와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건축하여 홍수가 났을 때 떠밀려가는 집이 아니라 반석에 세워져 있는 견고한 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암송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굳이 암송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3조를 보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3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로움.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윗과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그 사실에 우리의 복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확실한 기초를 붙잡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비케 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시인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것으로 돌리거나 우리의 공로로 주장하지 않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순종만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분의 순종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기에 충분하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확신을 얻게 할 만큼 충분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순종은 우리의 양심을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큰 공포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로 우리 첫 시조 아담이 두려워 숨으려 애쓰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려 하였던 것과 같이 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행여 지극히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혹은 다른 피조물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진저 우리는 소멸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위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조에 걸쳐서 칭의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칭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대로 영화의 기초, 성화의 기초는 곧 칭의다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화될 수밖에 없고 영화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는데 이런 성화와 그리고 영화의 궁극적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칭의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타락하여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지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인간의 타락은 지정의의 타락이죠. 전인격적인 타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며 우리는 거룩하고 선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옳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 선을 행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그분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만약에 이런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의의 성격은 우리로부터 발현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인간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악하게 살아왔던 삶의 내용을 생각한다고 하면 또 우리가 때로 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는 우리가 행한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의일 수밖에 없죠. 이것을 가리켜서 정가된 의라고 말합니다. 제가 백만장자가 오늘이라도 당장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빌 게이츠가 저한테 100만 달러 송금해 주면 금방 돼요. 그죠? 그분이 저한테 그럴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뭐 그렇게 하면 금방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가된 일을 생각할 때 이 비유를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아무리 나를 쳐다봐도 의로울 데가 없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가된 의를 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3조를 보면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23조에서 이 일은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사실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죄는 있는데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범죄한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신자랄지라도 은혜받은 신자랄지라도 여전히 죄인이고 물론 루터가 고백한 바대로 우리는 의인과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한면으로 의인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이지만 한평생 내내 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어디에 기초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본성상 실제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눈이 어두우셔서 그런가요? 그러지 않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시는 일에 기초합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그분을 마치 죄범한 우리처럼 취급하신 거죠. 그래서 범죄한 인생을 다루듯이 혹독한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다루신 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죄인처럼 다루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의인처럼 보시고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예를 언급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요. 또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이라고 말해서 다윗을 기준으로 제시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을 대표했던 성군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중년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탐하게 되고 끌어오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바세바와 간통을 했습니다. 이후에 불륜의 씨앗이 생겨나자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충직한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바세바와 동침하도록 했으나 충직한 우리아는 이 임금의 은택을 거절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에게 부탁해서 적진 깊숙이 끌어들여서 우리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결코 의인일 수 없는 사람을 그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은 그 복된 사람을 노래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노래했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쭉 뒤까지 읽어보시면 어떤 고통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가 자신의 죄를 토설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을 때 느꼈던 그 괴로움과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나를 짓누르신다. 너무 죄의 고통이 극에 달해서 견디지 못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덮어 가리우심으로 그 죄를 계산하지 아니하셨다. 죄값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셨다. 이런 노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범죄한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좋은 예였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예를 언급했고 특별히 로마서 4장 6절 이하에서 시편 32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 다윗이 경험했던 의는 그가 행한 행위와는 정말로 아무 관계가 없는 아무 상관없이 의롭다 하시는 의였지요. 내가 행한 죄악을 보시면 나는 항상 죄인이고 항상 의인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불법을 다 가리워주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죄를 죄로 계산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다윗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범죄한 인생이 범한 모든 죄를 사하고 덮고 가리우시는 그리고 죄를 죄로 계산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은혜가 루터의 종교개혁 때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쓸 때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 때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오고는 모든 세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던 이 다윗 그래서 모든 면에서 볼 때 대표할 수 있는 이 두 인물이 경건치 못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가려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고 바울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로마서 4장에다가 이 두 인물의 예를 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 언약의 시대, 율법 시대에도 역시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도리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도 친히 경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범죄했다가 또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상태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부인하고 범죄한 인생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역사 전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한 인생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이 은혜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도들도 아직 실현되지 아니했던 약속,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이 칭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숙이 누렸던 것이죠. 물론 그들은 제사 제도라고 하는, 그리고 희년 제도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율법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버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50%는 하나님의 은혜, 50% 하나님의 우리의 노력, 혹은 99.9%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고 0.01%는 그래도 내가 뭐 빈손으로 내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완전히 다 부인하는, 또 의롭다 하신 다윗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 용서의 은혜도 부인하는 그런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유로,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의로워지는 이 의를 부인하는 것은 구약의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율법과 선제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런 도리를 율법과 선제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비로소 신약시대, 물론 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노골적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난 이것이 신약시대라고 해서 노골적으로 그때 그 모습을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해서 율법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은 구약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이 의로워지는 이 은혜를 미리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의 계시는 하나님의 의를 앞으로 이제 미래의 것으로 증거했다는 점에서 뭐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신자들이나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고 우리처럼 실체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죠? 성경은 오직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이 은혜의 의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다른 조건이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참 쉽기도 하지만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늘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서 무엇을 사는 훈련을 받아왔거든요. 앞집 사람이 오늘같이 이렇게 눅눅한 날씨에 호박 지짐을 잘 붙여서, 전을 붙여서 이렇게 주면 입 싹 닫고 아무것도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살구라도 사오면 몇 개라도 주든지 그렇게 하지 않나요? 보통? 보통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다 공짜로 받아 누린다는 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의를 부인하지 않는 한 그야말로 자기를 묵사발로 만들고 자기를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절감하지 않는 한 제가 늘 말씀드린 바대로 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개념적 이해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경험적 이해와 율법과 양심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이런 사실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남이 뭐 컵라면을 줘도 젓가락까지 다 받아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는 이런 사실을 깨닫지 않는 한 은혜로 말미암는 이 위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경건이나 또 특별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선들 그런 것들을 아무것이 아닌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것은 다 더럽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더럽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똥이에요. 배설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래야 되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주하시는 은혜의 일을 더디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려야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루터가 가톨릭 신학자들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 논쟁하는 자리에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자기 그 친구를 보내는데요. 그 친구를 보내면서 뭐라고 고민하는가 하면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네. 오직. 오직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솔리, 솔라 이게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이 은혜를 주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억대 카드빚을 줘도 다 탕감해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빚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직 믿음 하나로만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죄인 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용서받고 영생이 이룰 수 있게 되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구속. 노예를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인질에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것으로 돌리거나 우리의 공로로 주장하지 않으며 십자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순종만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분의 순종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기에 충분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확신을 얻게 할 만큼 충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한 의인을 의인인 예수님을 죄인처럼 취급하시죠. 그죠?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순종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가된 의로움의 그 유효적 원인 물질적 원인이라 그럴까요? 그죠? 물질은 물론 아니지만 효과 있게 하는 원인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셨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율법 순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감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빵꾸 낸 것을 그냥 없는 걸로 하지 않고 그걸 채우라고 하시죠. 그 일을 예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조직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순종을 소극적 순종과 적극적 순종 이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소극적 순종은 뭡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시는 의미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바로 그 순종, 율법의 저주를 십자에서 다 받으신 바로 그 순종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소극적 순종의 대가로 죄삼을 받습니다. 그러면 적극적 순종은 무엇입니까? 공생기간 내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심으로써 적극적으로 율법의 의로움을 이루신 것, 바로 그것이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개념에 따르면 예수께서의 소극적인 순종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적극적인 순종인 율법 준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소극적 순종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적극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직신학자들이 이렇게 나눠놓은 것이고 뭐 우리는 그렇게 뭐 소극적 순종, 적극적 순종 뭐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는 적극적 순종의 마지막 단계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다 순종하셨고 뭐 어디 이렇게 딱 토막으로 나눠가지고 여기까지는 소극적, 여기서부터는 뭐 적극적 이렇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순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일을 염두에 둘 때 뭐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만을 염두에 두기가 쉽지만 사실은 성육신 자체가 고난이에요. 자체가 고난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고난은 뭔가 제가 이렇게 외지로 가잖아요. 이렇게 뭐 중국이나 이런데 가면 저는 음식이나 잠자리에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구애를 받는가 하면 씻는 일에 그러니까 씻기만 잘하면 저는 괜찮아요. 다른 건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세요. 저는 그냥 그런 나라에 가는 것, 그러니까 그 공간 하니까 씻지 못하는 상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 저는 불편하죠, 그죠? 제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야 더럽고 냄새나는 이 세상에 오시는 것만으로 뭐 그거 저에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냄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심각한 죄를 범했고 정말 구역질 나는 그런 죄를 범하면서도 따뜻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자처럼 그렇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 여러분 옆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냥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시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런 더럽고 부패한 인생들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순종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뒤집어 쓰시고 죄인으로 취급당하시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 순종이에요. 프린스턴 신학교 교장을 지냈던 그레샴 메이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임종 직전에 존 머레이라고 하는 자기 동료 교수에게 편지를 써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이것 없이 무슨 소망이 있겠소? 이런 내용을 써보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이 능동적 순종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다 이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죄죽임의 삶도 살아가야 되고 신자답게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받아 누린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등등등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수두룩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평생 이 일을 가지고 분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무엇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행한 그 선행, 경건으로 누릴 수 없는 거죠. 그죠? 무엇으로 누립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영혼을 정말 안식하게 만듭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순종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언약에 따른 우리의 순종이 필요해요. 이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발적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순종해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우리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을 얼마나 여기다가 잘 써놨습니까?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따라서 그분의 순종은 우리 양심을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공포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첫 시조 아담이 두려움으로 애쓰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했던 것 같이 같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행여 지극히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혹은 다른 피조물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는 소멸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절대로 그것을 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보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보태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영적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런데 가리거나 보태는 것,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주입된 의, 정가된 의가 아닌 주입된 의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가려면. 연호 가야 되잖아요. 연자가 무슨 연자입니까? 연단할 연자 아닙니까? 가서 연단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더 많이 괴롭힘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안식이 있을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교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그리고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을 쳐야 되지만 우리가 이미 다 배웠죠. 헤델베르 요리인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가 순종의 겨우 시작만 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겨우 한번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둘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로 피해야 된다. 그래서 신자는 처음에도 믿고 믿고 난 다음에도 믿어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죠? 처음에도 믿고 앞으로도 믿어야 되고 계속 믿어야 됩니다. 그것밖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다른 구원의 방편과 도구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믿는 자마다 의로웠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현재 시제요. 의로웠다 하심을 얻는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어 말하면 믿고 믿기를 계속하는 자마다 의로웠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믿고 믿기를 계속하는 자 그냥 한번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고 계속 믿기를 거듭하는 자가 의로웠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또 어떤 내용도 나타난가 하면 의롭다 하심을 안다는 말을 완료된 시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정과거 시제, 완료된 시제로 사용하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조금씩 조금씩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한 번 그냥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루터가 로마서를 강의했는데 로마서 강의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루터가 로마서 강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성도도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생각하거나 또 의롭다고 고백하지 않지만 이들은 언젠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를 구하고 기다립니다. 성도들이 언제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비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한 이들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울음과 참회와 슬픔과 눈물로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과 근심이 멈추자마자 안도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안도감이 우리를 사로잡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만 죄를 전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에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정도로 울었으니까 이런 정도 선을 행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안도감이 우리에게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우리에게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 일관된 삶의 자세가 늘 필요하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심령의 촉촉한 상태로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침체가 뭐냐라고 말하면 이 상태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많아지고요. 나는 나보다 남들보다 또 다른 가정보다 나름대로 똑바로 살고 뭐 성경도 읽고 뭐 가정예배도 드리고 암송도 하고 공예배 다 나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자기 의가 되기 시작하지요. 안정감을 막 누리죠. 그래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하지요. 이미 그것 자체가 심각한 타락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은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에 근거한다는 사실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을 통해서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일을 전가받을 수 있는 믿음까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으로만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만 의뢰할 수 있는 죄인임을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신세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